제3장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우리는 이미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교회를 예표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온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조금도 없고 죄와 관계된 어떤 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얻기 원하시기에 교회가 조금이라도 그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회를 계획하셨을 뿐 아니라 더욱 반드시 이것을 얻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 좌절되거나 저지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정하셨으면 음부의 세력일지라도 반대할 수 없고 온갖 피조물이 능력으로 일어나서 반대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은 저지당할 수 없으십니다. 비록 우리가 타락하고 실패하고 육체가 있고 혈기가 있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파괴할 수 없고 기껏해야 시간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아야 할 뿐 아니라 또한 그분은 그분 자신이 이미 정하신 어떤 것을 반드시 얻기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영원전에 정하신 교회는 완전히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사람의 성분은 티끌만큼도 섞이지 않고 흙의 성분은 조금도 없으며 죄의 냄새조차 없고 그의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그의 생명도 온전히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서부터 사람의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사람의 타락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보완하시는지를 보기로 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30절을 보기로 합시다. 이 여섯 구절의 성경은 두 단락으로 나뉩니다. 첫 단락은 25절부터 27절까지로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둘째 단락은 28절부터 30절까지로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말합니다. 이 두 단락 안에는 아내를 사랑하라는 두 개의 명령이 있고 또한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단락과 둘째 단락은 서로 다릅니다. 첫째 단락에서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이미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셨다고 했으며 여기에서 사용된 동사는 과거 시제입니다. 반면에 28절 이후에 사용된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서 예를 들면 보양하며와 보호하기를 등은 모두 현재형입니다. 이 두 단락의 성경은 시간상 다르며 하나는 과거를 말했고 다른 하나는 현재를 말했습니다. 이 두 단락에서 말하고 있는 제목도 다릅니다. 첫 단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했고 둘째 단락에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첫 단락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할 때에는 과거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목적이 신부를 얻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분이 죽으실 때 그분의 목적은 바로 신부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장래이지만 신부를 얻기 위한 일은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주님은 그분의 교회를 보양하고 돌보고 계십니다. 몸과 신부의 관계. 교회는 주님 앞에서 두 가지 다른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생명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장래면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면에서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와 그리스도의 친밀한 면에서 본다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교회는 몸임을 보여주며 그리스도와 교회의 차이를 말할 때에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었지만 두 사람이며 하나님은 여전히 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은 여전히 아담이고 하와는 여전히 하와로서 이 둘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왔으므로 하와는 아담과 하나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므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하와가 아담과 함께 있었지만 하와는 아담과 구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합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지만 분별의 관점에서 보면 서로 다릅니다.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지위는 시간상 선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장래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일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어느 날 교회의 생명이 완전히 성숙할 때에 하나님은 영적인 교회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실 것이며 어느 날 그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틀린 말이며 이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아직 신랑이 되시지 않았는데 교회가 어떻게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날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은 교회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끄실 것이며 그때 교회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의 예표에서 몸과 신부의 관계가 무엇인지 볼 수 있습니다. 하와는 아담의 그 갈빗대로 지음받았으므로 하와는 아담의 몸입니다. 아담의 몸의 일부분으로 하와를 지었기 때문에 하와가 서 있는 위치는 바로 아담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와가 지음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녀를 아담 앞에 이끄셨고 그때 하와는 아담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뜻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할 때 그 의미는 하와가 아담의 배필이 되도록 아담 앞으로 이끌려졌다는 뜻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아담의 몸이고 아담 앞에 이끌려진 것은 아담의 신부인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은 모든 것은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중의 새들이 아담 안으로 이끌려졌지만 아담은 배필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가축들이 아담에게로 이끌려졌지만 역시 아담은 배필을 찾지 못했는데 이는 그것들도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들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근원이 맞지 않으므로, 즉 그들은 모두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없었습니다. 누가 능히 아담의 배필이 될 수 있습니까? 하와만이 될 수 있습니다. 하와도 공중의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마찬가지로 아담 앞으로 이끌려졌지만 하와는 이 동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동물들은 아담에게서 나오지 않았지만 오직 그녀만은 아담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아담의 신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나와서 그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에게서 나온 것은 그의 몸이고 그에게로 돌아간 것은 그의 신부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지 않은 것은 영원히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온 것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하늘에서 오지 않았다면 하늘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아담은 오직 자기에게서 나온 것만을 받으며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직 자기에게서 나온 것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예표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사람만이 그리스도에게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그분에게로 영접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그분께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근원으로부터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실 수 없으며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어떤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고 취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특별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하나의 큰 잘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을 주님에게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며 다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바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에게서 나온 것만을 받으시며 사람 자신에게서 나온 것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사도 중에 바울이 있지 않았는가? 그는 학문에 조예가 깊지 않았는가? 그는 매우 총명하지 않았는가?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을 우리가 보기로 합시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전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총명한 사람이 들어올 수 있고 말재주가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러나 교회 중에서 그의 천연적인 것, 타고난 총명은 영적인 용도가 없고 그의 천연적인 말재주 역시 영적인 용도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오직 한 가지, 즉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지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만 그리스도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신부를 조성하는 재료는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만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옛 창조로 새 창조를 건축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건축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은 영원히 육체로서 영적인 것을 산출하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난 것이 잠시 후에 영으로 변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근원의 문제입니다. 어떤 것의 결과가 영적인지의 여부를 알기 원한다면 다만 근원이 영적인지를 묻기만 하면 됩니다.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로서 영을 산출할 수 없습니다. 생각에서 말한 메시지는 생각을 얻을 것이고 감정을 자극하여 한 일은 감정적인 자극을 얻을 수 있을 뿐입니다. 영을 사용한 일만이 비로소 영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는 그 목적이 옳으냐 그르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단이 무엇이냐에 있습니다. 사람은 그 목적이 옳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적의 옳고 그름을 묻지 않으시고 수단이 무엇인지를 물으십니다. 혹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고 내가 하는 일은 교회의 일이며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이고 영적인 일이며 왕국을 확장하는 일이며 나는 나의 모든 재능, 나의 모든 지혜를 모두 다 여기에 드리는데 어찌 이것이 좋지 않다는 말인가. 그러나 사람의 천연적인 것, 십자가의 처리를 받지 않은 재능이나 총명은 모두 영적인 용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적이 영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수단도 영적이어야 하고 방법도 영적이어야 하며 사람도 영적이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에서 나는 것만이 영적인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나온 것만이 비로소 아담에게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아담의 몸이 되어야 비로소 아담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인 실제를 만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며 모든 것이 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몸의 생명을 추구해야 합니다. 만일 몸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신부의 생명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에 있어서 몸의 생명을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날 몸의 생명을 얻으면 장래에는 또한 신부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오늘날 느슨하게 목적이 없는 것처럼 생활한다면 무엇이 신부의 생명인지를 모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그리스도의 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개인의 생활에 의해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과 함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각각은 그가 전체 몸 가운데 일부분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단지 많은 이들 중에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또한 지체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는 반드시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상호적인 몸 안의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참으로 몸의 생명을 안다면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없이 하루도 살 수 없고 다른 지체가 없이도 하루도 살 수 없음을 볼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그는 존재할 수 없고 다른 지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얻기 원하시는 것은 한 몸이지 단독으로 고립된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와의 전체이지 여기에 있는 한 손이나 저기에 있는 한 발이 아닙니다. 그분이 완전한 하와를 얻으실 때 비로소 유용하게 됩니다. 그분은 불완전한 사람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한 세 사람이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분열과 개인주의는 모두 제거되어야 합니다. 분열의 문제는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말하기를 가장 큰 교황은 로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외적인 분열이 아닌 바로 우리 개인이 몸의 생명에 대해서 인식이 없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계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시는 몸의 하나를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우리가 그중 일부분인 몸의 지체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만일 몸의 하나를 보았다면 감히 당을 짓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온 몸의 일부분인 지체임을 보았다면 감히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지 않을 것이며 독립적인 지체들로서 우리가 하나의 단위가 될 수 있다고 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직 전체적인 몸만이 한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지체들인 우리 자신은 너무 작고 너무 불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주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럴 때 우리는 그분께 유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이제 에베소서 5장 28절 29절을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남편은 왜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기 몸을 항상 보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그분의 교회를 보양하고 돌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교회가 그분 자신이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오늘날 교회에 대한 그분의 일은 교회를 보양하고 돌보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에게서 나왔으므로 그리스도는 분명 우리를 보양하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보양하고 돌보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그와 같이 우리를 보양하고 돌보십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릇 온전한 사람이라면 손에 병이 있으면 손을 돌볼 것이고 발에 병이 있으면 발을 돌볼 것입니다. 사람은 항상 자신을 돌보고 보양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도 교회가 바로 그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5절부터 27절을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세 구절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말합니다. 자기 앞에 세우사는 마치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 앞으로 이끄신 것과 같이 교회를 인도하여 자신 앞에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 앞에 세우심은 장래에 있을 것이며 오늘날 교회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는 교회 중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고 계시며 그날에 가서야 비로소 교회를 그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실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25절에서 27절은 구속으로부터 왕국으로 나아가는 노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날에 이르러 영광스럽게 그분 자신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조금씩 조금씩 단장되는 중에 있습니다. 왜 여기에서 교회를 물로 씻어 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에베소서 5장이지 창세기 2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가장 높은 계시는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특징은 죄인의 구원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안에서의 선택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은 죄로부터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범죄하였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1장은 영원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였음을 말하고 2장에서 비로소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두 노선, 곧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의 노선과 사람의 타락부터 구속까지의 노선을 말합니다. 에베소서는 탁월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서 나왔고 어떻게 창세전에 선택되었으며 또한 어떻게 영원 안에서 세세토록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지를 말합니다. 동시에 에베소서는 사람의 타락이 사실이고 범죄도 사실이고 천연적인 생명의 존재도 사실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5장에서는 우리가 거룩해질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실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회복하여 그분의 영원한 뜻에 완전히 일치되는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면으로 우리는 교회는 결코 실패, 범죄함, 타락함이 없고 죄를 만진 적도 없으며 영원 과거에서 영원 미래까지 곧고 다른 노선에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한면에서 우리는 죄인들이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므로 말씀 안에서 물로 씻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최고도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회복되기 위해 그분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우리로 그 극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